계속해서 그러면 아마겟돈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노아 홍수를 끝내고 이제 다음번부터는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마겟돈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이 지금 뭐 창세기를 이렇게 차례대로 보는 그런 수준은 아니죠. 그 아마겟돈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만 저희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노아 홍수를 끝내는데 베드로 후서 3장 6절과 7절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거기 보면 이 역사를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그때 세상 그리고 이제 세상이죠. 이제 하늘과 땅. 그러니까 그때 세상은 물에 멸망했다. 즉 노아 홍수 전의 세상과 노아 홍수 후에 세상으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즉, 노아 홍수 전의 세상은 이 홍수로 멸망하였고, 이제 하늘과 땅. 사실 그 우리가 생각하면 하늘과 땅이 노아 홍수 전의 하늘과 땅이나 노아 홍수 후의 하늘과 땅이 뭐 같은 하늘과 땅인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거를 나눠서 그때 세상이 망하고 그 후에, 즉, 노아 홍수 후의 세상은 이제 불로 심판받기 위하여 지금 간수되어 받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서, 아, 그 당시 노아 홍수 때에도 그전 세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망하고 또 새로운 세상이 주어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저희가 아, 예표 수준에서 이 세상이 망하고 이제 천국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 그때 예표 수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세상이라 그러면 홍수 전. 그러면 지금 시대가 되는 거죠. 지금 시대를 예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하늘과 땅은 이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구약의 이 노아 홍수를 이해하는 거죠. 그럼 홍수는 마지막 심판을 예표하는 거죠. 즉 예수님 재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은 기독교인들을, 지금 교회 시대 기독교인들을 또 예표하는 거죠.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다가 구원을 받아 결국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예표.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추수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두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요. 그래서 그게 새 창조의 모습, 우리가 오늘은 그새 창조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은 또 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부활의 모습. 지금 홍수가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만 그 방주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또 부활하는 모습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모습. 그리고 그 방주는 성전, 즉 하나님 집을 짓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옛세상, 그 옛세상이 심판이 내려져 다 망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고 성전, 즉 방주가 지어지는 모습으로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예표 수준인데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보는 이 세상,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도 심판이 내려져 다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고 참성전, 즉 천국이 성취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을 구약 수준에서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노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노아가 뭘 해요? 백성들을 구하고 성전을 짓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죠. 우리 백성들을 구하고 결국 참 성전을 짓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거룩한 돌이라, 우리가 그 성전의 벽돌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명씩 구원받아 그 벽돌이 이어져서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뭘 하셨는가도 배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되죠. 왜? 우리도 결국 이 백성들 구하는데 사용이 되면서 우리들도 지금 성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이게 빌딩으로 착각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짓는다는 거는 그 천국 성전을 짓는다. 즉, 교인들을, 즉, 그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그 일에 쓰여져서 그들이 이제 거룩한 돌로서 모여지는, 그 성전을 지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뭐 많이는 구원하는 데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믿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 빌딩이 없는 교회지만, 그러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회는 다 교회를 짓고 있는 거죠. 예, 뭐 교회 빌딩을 짓는 건 아니죠, 저희는. 왜? 없으니까. 아, 그러나 교회는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끝내는데, 이 노아의 홍수가 예수님 재림의 모습이다. 세상 심판을 받는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심판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의 모습. 즉,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짐으로 믿는 자들은 이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인내를 하다가 결국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이김은 성경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이긴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근데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 이런 것도 세상 수준에서 이해하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죠. 믿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왜? 결국 이 하나님 심판이 내려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는 거지. 이기는 거는 오히려 구원을 받아 이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이기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노아 홍수는 심판의 모습이고 추수의 모습이고 아까 말한 대로 또새 창조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홍수 전은 옛세상, 그리고 홍수 후는 새로운 세상이 주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습. 예수님 재림 때이 세상이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 천국이 주어지는 모습. 뭐 지금 했던 소리 계속 합니다. 물론 다 예표 수준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방주 밖에 모든 것들이 멸하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보호받고 구원받아 새로운 세상이 주어진.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모습이죠. 이렇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 이제 남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것이 새 창조의 모습이라, 이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노아 홍수를 끝을 내려고 합니다. 새 창조의 모습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먼저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읽으면 그 창조되는 모습, 즉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창세기 1장, 2장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들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안에 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런 것부터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들어가죠. 즉 창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창조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도, 즉 구원, 이것도 오직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가.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구원하시고 하지만 어쨌든 말씀으로 된다는 거. 근데 자꾸 딴 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창세기 6장 13절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해 주시고 방주를 뭐 이렇게 져라, 그런 모든 그 인스트럭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방주에 누가 들어가고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동물들도 어떻게 모아지는 것인가, 그런 것도 다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하시니까 노아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 패턴이에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그 모세 때를 가보면 모세가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명령을 하시는데 그대로 짓는 거예요. 거기도 그게 새 창조의 모습인데 거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성령님께서 그 만드는 그 노아, 모세와 그 백성들을 주장하셔서 그런 그 기술도 그 성령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만든죠. 그대로. 그게 아마 그렇게 성령님께서 기술도 주시고 이런 그 지혜를 안 주시면 그대로 만들지도 못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라 명령도 하고 그렇게 질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대로 지어지는.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창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노아와 그 성령님이 노아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술과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즉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런 말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니까, 노아가 하니까 그대로 되고, 이런 모습들.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7장 9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와요.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 이거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홍수도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즉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홍수가 오는 겁니다. 다 죽는 것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이거예요 지금. 8장 15절 그리고 16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대 너는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하시니 8장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계속 이 패턴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을 읽으면 창세기 1장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8장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 창세기 1장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많았죠. 7장 14절에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 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그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죠? 똑같이 써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방주가 열리고 삶 다 거기 있는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렇게 다시 그 창세기 1장에 창조되고 이렇게 시작되는 모습이 그대로 또 나오잖아요. 왜? 이게 지금 새 창조란 말이에요. 근데 예표 수준에서. 예.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공허와, 우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깜깜하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 혼돈이라 이거는 뭐냐면은 그 수조처가 없다 이거예요.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허하다 이건 비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흑암 어두워요. 그래서 이 창조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3일은 수적처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고 그게 뭐예요? 그 우주 뭐 이런 것을 지금 수적처를 만드는 거죠. 처음 3일은. 그리고 비었잖아요. 그 안이 공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달과 해와 달도 만들고 채소도 이렇게 만들고 동물들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어서 채우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빛이 있어라 해서 흑암도. 저 창조가 다 끝나고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문제가 아니라 저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면 이게 죄에 빠진 모습이거든요. 그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질서가 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아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 창조, 창조죠 여기서는. 창조가 뭐냐? 질서를 잡는 거예요. 질서를 잡는 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잡는 것이 그게 창조기 때문에 이 죄라는 거는 그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죄라는 거는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를 완전히 망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뭐예요? 남자가 제일 위에서, 그쵸? 여자가, 아내가 그 남자를 순종하고, 남자 여자 보고 너희들이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동물을 이용해서, 즉, 지금 제일 다스려야 되는 그 동물을 이용해서 이 질서를 뒤집어 버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자한테 와서 동물 말을 듣게 하고 이제 남자가 그 여자의 말에 순종하고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질서가 이제 교회에게 명령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즉 믿는 사람에게 명령은 질서를 잡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 보고 남편을 순종하라. 이런 게 질서를 다시 잡는 거예요. 왜? 이게 천국 질서니까. 왜? 천국에서는 남자, 여자가 다 아내로서 그 남편 예수님을 순종해야 되니까. 그 질서를 지금 이 세상 수준에서 잡으라는 거였는데 그게 다 깨지는데 이제 다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질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지금 뭐 이상하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서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왜 내가 남편을 왜 순종해야 돼? 저 뭐 꼬라지를 보면 저런 거를 내가 왜 순종해?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자한테도. 이게 여자들도 몰라요, 그거에. 뭐가 일어나는지. 지가 화가 나니까, 우선은. 그러나 지금 이게 하나님을 반대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천국 가면 우리가 다 아내예요, 남자건 여자건. 우리 남편 예수님을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보이려고 하는 건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부모들한테 반항하게 만들고 그 애들한테도 그런 걸 심어주거든요. 교회에서 전도사들도 심어주는 걸 봤어요. 그래 요즘 니네 부모들은 너네 젊은 애들을 이해 못해. 이 전도사에서 이런 입이 나 이런 말이 나와요. 바보 같은 놈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질서를 잡는 건데. 근데 지금 그게 다 불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죄예요. 근데 뭐 어떡합니까?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새 창조를 해서 질서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 질서를 안 지키겠다는 건데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다. 그러나 천국은 완전히 질서가 세워진 곳이죠. 교회가 그걸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거 오늘 새 창조 이거를 한번 좀 봅시다. 혼돈, 공허, 흑암 이거 했는데 지금 지구를 보면은 지구가 물에 다 잠겨 있어요. 그렇죠? 그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 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이렇게 운행한다. 그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이거는 이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 그 하나님의 신이 뭐 어디에도 다 계시는 분인데, 뭐, 로컬라이즈 돼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날아다니시는 걸로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신이라는, 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루카라는 단어인데, 그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그래서 그 문맥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저 단어가 바람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영을 얘기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저 바람이란 단어 앞에 뭐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즉 성령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바람이에요 그냥. 그런 그 단어인데 이제 이렇게 지금 어둡고 물로 다 덮여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리고 어두워요. 거기에 이제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기 전에 벌써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복잡해져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혼돈, 공허, 흑암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저런 단어를 들으시면은 이게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이게 나쁜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뭐 이렇게 벌써 나쁜 게 있어. 뭐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빛이 있어라 하기 전에 인간은 아직 창조가 안 됐는데 천사들은 이미 창조가 됐었는지 그래갖고 천사들이 먼저 창조됐죠. 근데 그 중에 또 죄에 빠진 천사들도 있죠.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이제 빛이 있어라가 시작되는 건지 뭐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창조를 설명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지금 이렇게 혼동, 공허, 흑암이라는 것과 지금 지구가 물에 다 쌓여 있고 깜깜하고 이런 데서부터 이제 창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빛이 있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서 처음에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이거는 첫째 날, 둘째 날 숫자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일대로 이렇게 제가 하는 겁니다. 그 날짜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처음에 있는 게 이제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쫙 비춰지니까 여기 창세기 1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창세기 1장 6절에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물을 나누세요. 두 번째로 물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즉 물이 나누어지니까 땅이 드러납니다. 땅이 나와요. 그렇죠? 지금 그대로 되고 그리고 나무와 채소를 창조하세요. 나무라 채소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처음 같이 그 빛이 있어라 같이 또 빛과 어둠을 또 나누시는데 1장 18절에 보면은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이게 뭐냐? 해와 달을 만드시죠. 그리고 물고기와 동물. 물고기와 동물. 물고기와 동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제7일에 이제 안식하시죠.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제가 또 이런 구절이 나오면 또 할 말이 너무 많아지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요즘 뭐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뭐 별 희한한 것들을 지네가 만들어내갖고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반대하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탄의 존재를 믿으시면 그 사탄이 뭐 하는 건데요? 무조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걸로 이해 안 하시고 이 세상이 무슨 하나님 편도 아니고 사탄 편도 아니고 무슨 중립에서 뭐 이상한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걸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뭐 누가 잠자는 줄 아세요, 지금? 이런 개념들이 왜 나오는 건데 어디서 나오는 건데? 다 사탄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무슨 뭐 세상 사람들이 중립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착각을 해요, 지금 교인들이. 이게 악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도대체. 뭐 어떻게 이거? 어쨌든 지금 이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그리고 제7일에 이제 안식해요. 이게 창조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도 창조, 새 창조의 이야기면 이 패턴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성경의 이 구약의 이런 사건들 이제 뭐 저희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새 창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새 창조. 그 예수님이 새 창조가 참 창조 패턴이죠. 처음 창조도 사실은 예수님의 새 창조 패턴을 지금 따라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노아의 홍수를 보면은 노아의 홍수도 어떻게 시작해요? 아니 지구가 물에 잠겨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과. 지구가 지금 물로 덮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이제 그 저희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육축을 권면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 즉 여기에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지금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단어인데 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같은 단어인데 그걸 신이라고 하고 창세기 8장 1절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왜 바람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여러분이 문맥을 보면서 지금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단어예요. 문맥이 없으면 이거는 왜 이렇고 이거는 왜 이런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8장 1절은 이게 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건 바람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문맥을 보니까. 예. 그러면 바람이 물 위로 분단 말이야. 아까랑 똑같은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구가. 근데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부니까 물이 감해요. 물이 줄어드는데 그게 뭐예요? 물이 지금 나눠지잖아요.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보세요.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 지금 이 바람이 불기 전에 뭐부터 일어나냐 하면은 노아의 가족과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나눠져요. 성경을 보면은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예요. 안 믿는 자들은 어둠의 자녀예요. 즉 지금 노아의 홍수 때 빛의 자녀가 다 방주에 들어가 있어요. 어둠의 자녀들은 다 지금 밖에서 빠져 죽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걸 보이세요?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나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인데 그렇게 방주 안과 방주 밖으로 나눠져 있어요.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즉 물을 나누는 건데 창세기 8장 2절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나눠지는 거예요. 물이 나누어지면 또 바람이 불어서 물이 점점 나누어지는 그렇게 봐도 되죠. 그리고 물이 자꾸 나눠지니까 홍수가 났는데도 아까 홍수가 나서 전 지구가 물에 잠겨 있지만 물이 계속 나눠지면서 이제 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 8장 3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하고 땅이 나오죠. 그리고 8장 11절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니 채소가 보여요. 그리고 방주의 뚜껑을 여는 것, 뚜껑을 연다고 거기 나오거든요. 그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심을 보게 하는 것, 그런 내용인가 싶어요. 왜 우리가 지난번에 3층으로 졌다 했잖아요. 왜 창조도 이렇게 해서 땅이 나온 후에 해와 달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창문을 열고 뭐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 안에 동물들과 인간들이 다 나오죠. 꼭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덟 명 새롭게 동물들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다 나와요 그들이. 그리고 창세기 1장 같이 다 창조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아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9장, 그 창세기 9장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지금 노아의 그 방주에서 이런 동물과 인간이 다 나왔는데 같은 소리를 하세요. 새 창조라니까요, 지금. 성경이 아주 그냥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안 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8장 22절에 가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즉 처음 창조한 후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부터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처음 창조를 하시고 만족하시던 하나님의 모습. 여기에 예배가 드려지니까 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모습. 처음 창조가 지금 다시 보여지는. 근데 이건 새 창조.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르신 새 창조를 예표하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공부하건 지금 노아의 홍수를 공부해도 결국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면 그럼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돼. 아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새 창조를 잠깐 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그 이 출애굽기 사건 이런 걸 보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노아 홍수가 지금 새 창조의 모습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참새 창조의 그 패턴을 따른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4장에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예레미야 4장. 4장 22절. 그리고 23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면 지금 무엇이 설명되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죄에 빠진 세상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23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땅을 바라보는데 근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하대요. 그럼 우리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들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단어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는 창세 전 이 지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뭘 보고 있어요? 죄에 빠진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에 빠진 세상을 보면서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세상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세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에 빠진. 그러면 죄에 빠진 영적 현실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다. 즉 어둡다. 창세기 1장 2절의 지금 모습과 같은 단어들로 죄에 빠진 영적 현실을 지금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영적 현실, 죄에 빠진 세상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창세기 1장은 지구 창조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인데 또. 근데 이거는 지금 영적 세상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죄에 빠진 세상에. 뭐로? 빛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이제 육신이 되어 사람들과 타버냈고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처음 창조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빛이 있어라로 시작되는데 새 창조, 참새 창조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 이거는 근데 영적 세상에 거기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에요. 빛이 있어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것을 창세기 1장이 예표 수준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패턴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대로 창세기 1장도 그대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죄에 빠진 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십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잖아요. 즉 구원하시고 안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들과 어두움의 자녀들로 나누시잖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3절, 4절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물론 다 끝났어요. 그러나 그 끝난 상태가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빛과 어둠을 지금도 나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물을 나누시는 건데 제가 이걸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또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물. 이 물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좋은 년, 씻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것이 이렇게 씻어지는 거. 두 번째 물은 뭐냐? 물의 그 상징은 죽음의 영역. 즉, 심판. 그냥 노아의 홍수, 물 아니에요. 거기서 물이 좋은 게 아니죠. 구원받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나 심판이죠. 그 죽음이에요. 물이. 그래서 물은 죽음의 영역, 사탄의 영역을 이게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이 요나가 제일 자세하게 써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 2장서부터 제가 읽어드리는데 2절과 3절 그리고 5절을 읽어드리는데 보세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읽어볼게요.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삼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니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썼나이다. 아니, 물고기 뱃속인데 표현은 물속에 기품 속에 수월이라 그러면은 그 무덤이란 뜻인데 그 무덤 이렇게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뱃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전부 물속에 지금 무덤 안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 물고기 뱃속이지만 표현은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물고기 뱃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어 결국 물 밑에 물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왜 물이 무덤, 죽음의 영역, 사탄의 영역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나의 현실을 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읽으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즉 요나가 물속에 있는 것,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는 걸로 예수님이 풀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 물속에 들어간 거 이게 무덤이구나, 죽음이구나. 그렇다는 말은 요나가 그 물속에서, 즉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서 땅으로 던져지는 거는 부활이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시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요나의 뭐, 이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 죽음과 예수님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이게 그렇게 안 가르쳐져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요나 가르칠 때 안 나와요. 예수님은 그렇다는데. 이 문제가 커요. 어쨌든 지금 요나가 물속에 있으면 예수님 죽음,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 그 예수님 부활, 그걸 예표하는 거죠. 즉 물, 무덤, 죽음의 영역, 사탄의 영역.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들이 어디서 나와요? 물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왜? 그게 사탄의 영역이니까.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을 설명하는데 바다가 없대요. 왜? 이 물이 없어야죠, 천국에. 왜? 사탄의 영역, 죽음의 영역인데 천국에 그 바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다가 없대잖아요. 왜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나누는 거는 그 죽음의 영역, 사탄의 영역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물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가면 바다가 없는데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는 뭐냐? 정복된 바다예요. 즉 물결이 없는 거예요. 파도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파도가 있는 그런 물에 그냥 폭풍이 일어나는 걸로 표현하잖아요, 성경이. 근데 그게 완전히 이제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정복하는 거죠, 물을. 그래서 천국의 유리바다, 그거는 정복된 바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기셨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상징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물을 나누는 거는 지금 그 사탄의 그 영역에서 그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 나눠지는 거는 이제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런 게 다 물을 나누시는 모습이에요. 그리하여 천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참 땅, 천국이죠. 이 세상 땅이 아니에요. 천국을 이루시고 거기에 우리 이제 뭐 이 나무, 채소 이런 것도 다 이게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진짜 천국에 도달하면 나무가 보이고 그 생명나무가 어떻게 보이는지 뭐 물고기는 있는지 동물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상징이니까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정말 상징으로서 없을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가보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그 참 땅이 이제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천국에 꽉 채우시고 그리고 이제 참 안식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안식하시잖아요, 천국에서. 그게 창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도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 창조 패턴을 따라간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이게 뭐 하나님이 정말 창조를 한 거니 진화론이니 이런 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런 데다 시간을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을 안 믿을 거면 뭐 어떡하라고 안 믿는데. 저희 여러분과 제가 과학적으로 증거가 돼서 믿고 있습니까? 아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과학적으로 증거됐기 때문에 믿어요 지금? 그러면 과학적으로 뭐 증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거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믿게 해주셔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자꾸 저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 뭐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 창조를 한번 풀어보겠느니 어쩌느니 이런데 그냥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면 믿어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나타나셔서 서 계시는데도 안 믿어요. 뭘 어떻게 하면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믿게 안 해주시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안 믿는데. 이런 거 뭐 설명해주면 믿는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믿어요.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잡으시란 말이에요. 지금 다 예수님의 새 창조를 미리 보는 거예요. 예표 수준에서. 저희가 그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잡으시는 거예요. 자꾸 뭐 노아에게 무슨 뭐 도덕을 배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배우는 내용. 그래서 이제 영원한 천국 현실. 이제 오는 거 아닙니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 그 사건을 예표하는 거라는 거. 노아 홍수는 새 창조 현실을 예표하는 거. 그래서 다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끝으로 말하면 우리 이야기. 혼돈과 공허와 허감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에요. 죄에 빠진 모습. 아까 봤잖아요. 죄에 빠진 모습이에요. 그럼 제가 죄에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빛을 비추셨잖아요. 그게 지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빛이 있어라 하신 그 하나님, 즉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빛을 비추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새 창조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됐는데 죄에 빠진 모습, 거기에 빛을 비추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귀신들을 다 내쫓으시고 물을 나누셔서 정복하셨잖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 안에 안식이 이제 시작된 거죠.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새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새 창조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지금 우리 아마겟돈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제일 여러분께서 잡으시기를 원하는 거는 이게 지금 어디를 가서 뭘 읽어도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이야기. 그래서 처음 창조서부터 노아의 홍수 뭐 우리 이 저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강조를 안 했지만 결국 우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이제 앞으로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정말 이 처음 교회 온 사람한테 성경 주고 야 뭐 이렇게 찾아봐라 그러면 이게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한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올바로 이해를 못하면 이게 어떻게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겠냐고요. 그냥 도덕책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차라리 도덕을 배워야 되는 걸로. 왜? 그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고 예수님 이야기는 뭐가 필요해? 이렇게 또 거꾸로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나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지 도덕을 배우는 게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너희에게 벌써 경건과 이 생명에 이르는 모든 것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고 그러나 또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분이 뭘 하셨고 뭘 이루셨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리라. 똑같이 되는데 인간 수준에서. 그 소망을 가진 자가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깨끗게 좀 사세요 좀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면 깨끗게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그 소망을 자꾸 갖게 하고 아까는 하나님을 알므로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가르쳐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므로 그렇게 되니까. 또 그 천국 소망을 가져야 그렇게 되니까. 세상 방법은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 방법은 그 도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깨끗게 좀 해. 너 너무 더러워. 그거 하지 마. 이거 해. 성경은 천국 소망을 가지면 그렇게 한다. 이거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세상 방법을 교회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자꾸 세상같이 가르치니까 착하게 살래 자꾸. 아니 착하게 살 수도 없는 인간 보고 자꾸 착하게 살라 그러면 어떻게 착하게 살아요? 세상 수준에서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돼요 그건. 세상에서는 속이야 뭐 지저분한 생각을 하건 말건 겉으로 착하면 착한 걸로 인정이 되니까. 근데 지네도 속을 좀 잘 보면 지가 뭐가 착해 착하긴. 얼마나 썩어 빠진 게 속인데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들어오잖아요. 어휴,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계속 생각나죠. 어떻게 뭐. 하나님을 알므로. 천국 소망을 가질 자가 기도하게 기도하고 마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인가 우리의 천국 현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현실에 맞추어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더욱 잘 깨달아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